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혹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는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면서 따르는 그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혹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떨어져서 좀 혼자 있을 때 혹은 소수가 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와 따로 떨어져서 예수님 혼자 있는 시간 장소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적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밤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헷갈리지 않고 예수님을 딱 잡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아와서 입을 맞추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에는 예루살렘 근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십만, 조금 과장해서 이렇게 한 사람은 뭐 수백만이 모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슨 숙박시설이 많이 발달하거나 혹은 예루살렘 인구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몰려왔다 손치더라도 예루살렘에는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울 만한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예루살렘 주변이 다 우리로 치면 뭐 좀 그래도 이제 따뜻한 곳이죠. 따뜻한 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숙을 했어요. 노숙. 그래서 뭐 예루살렘 근처 혹은 건너편의 감람산 뭐 이런 뭐 온갖 곳에 뭐 사람이 이렇게 뭐 등을 누울 만한 곳에는 누구든지 사람이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노숙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이 밤중에 예수님을 딱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딱 가가지고 예수님만 찾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넘기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지목을 한 거죠. 그래서 44절과 4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서 예수님을 체포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참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뽑아세우신 제자였어요. 3년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제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짊어진 제자였다가 이제 마지막은 마귀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참 멸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런 사람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여러분이 멸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인생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요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치는 제자였다. 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훔쳤다고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받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그제 묵상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마가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이런 말만 있고 얼마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 있습니다. 은 30이라고 하는 표현은 스가랴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스가랴 11장에 은 30개에 대한 언급이 나와서 마태복음 26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받은 은 30은 그 스가랴 11장에 나온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은 30이라고 할 때 보통 그거는 예수님 당시에 남자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데 은 30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사실 많은 돈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기고 많은 돈을 한몫 톡톡히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넘긴 것은 아닐 거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느냐?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인 것처럼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가룟이라는 말은 보통 지명이 아니고 이 사람은 무슨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칼 차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이쪽 유대인 독립군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하게 하시면서 유대 민족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만한 뭐 그런 분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해방자 노릇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맨날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점점 실망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뿐 아니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도끼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이렇게 구분하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이제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있더 이제 모든 죽정이는 다 이제 불태우실 것. 그래서 온 세상을 정결케 하실 분이라고 예수님,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들을 때마다 그가 의구심을 가졌어요. 요한은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사역하리라고 생각했던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좀 시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듣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세례주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혹시 내가 잘못 생각했나 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정말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맞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고 이 말했던 그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신 정말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사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나 혹시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왜 실망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엉뚱한 생각.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욕심을 이루어주는 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늘 마음에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성경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려 하고 자기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믿음을 배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 꿈을 이루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꿈,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도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요. 바리새인처럼 온갖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결국 마귀의 종인 거죠. 결국 독사의 종인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대단히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만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자기 뜻 있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지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혹은 기도의 핵심, 그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소원 있었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주님께 굴복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혹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는, 내 계획을 펼쳐내는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깨어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강도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히 당당하십니다. 어제 묵상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문해 죽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당황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던 그런 모습과 오늘 본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당당해지신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어제 큰 소리치던 모습하고는 아주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힘있게 말했거든. 힘있게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다 그렇게 큰 소리쳤다 그러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5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50절부터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홧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홧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당당하신 예수님과 이렇게 초라한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대조가.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는 예수님은 당당했죠. 근데 제자들은요, 항상 당당했어요. 언제나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겠습니까? 연약하신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신 거죠. 연약한 신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탄식하면서 부르짖었죠. 그렇지만 당당했던 제자들,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 기도하라 그럴 때 다 잤지요. 피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이 닥치니까 연약하셨던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예수님은 당당하신데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힘껏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힘껏 기도해야만 그 뜻을 이루어내는데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기도해야 담대함과 당당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도 많이 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